여러분, 3일 전 수요일이죠, 이번 주에.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특별 TV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가 보통 큰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통령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당장 죽게 돼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큰일 났습니다 하면 국민들의 신뢰심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또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틀어잡기 때문에 긴축이 생겨버리고 통화가 돌지 않기 때문에 통화 긴축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대통령들도 금방 폭사하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전쟁에도 우리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국민의 사기를 위해서. 근데 얼마나 큰 위험이길래 대통령이 나서서 솔직하게 우린 지금 큰 경제적인 위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빨리 국회는 7천억 달러의 긴급 구조액을 만들어서 빨리 푸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과거에 미국이 당면했던 어떤 큰 전쟁보다 더큰 위기와 위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을 꼭 들으십시오. 그런 연설을 했어요. 그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현재 경제 위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그렇게 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살이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금과 은이에요. 보석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농도가 아주 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것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금과 은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에 앞으로 너희가 금과 은을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이제. 예,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의 가치가 없어져요. 앞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 금과 은보다 더 비싸요, 앞으로 곧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폭락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이 말세 그런 일이 있는 것인데 부한자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뒤에 오는 말씀은 뭐냐면, 야고보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경제적인 파탄을 얘기하면서, 이 돈과 재물의 가치가 없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그 즉시로 말하는 것은,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얘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전 그래서 늘 설교할 때 야고보서 5장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 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언의 신을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실제적인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무엇이에요? 늦은비 주민력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티칸은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진화론을 우리가 인정한다, 진화론과 성경은 어울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정신나간 얘기 같지만 거기엔 목적이 있어요.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이 고등 생물이 아니라 저등 생물을 창조해 놓고 가신 다음에 그것이 서서히 진화되어서 우리처럼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꼭 비성서지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티칸에서. 왜 그럴까요? 그러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그 일이 하나의 신화예요. 미스예요. 제7일 안식일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상징이에요. 제7일 안식일의 중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시험령을 위한 기초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재림 교인들은. 또 얼마 전에 바티칸 천문학부는 말하기를 UFO 외계인을 우린 믿는다. 외계인이 우리를 비행접수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느냐? 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새 세대 운동 같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바티칸에서 그리스도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느냐? 거기도 다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날 마지막 최후의 기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 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최근에 크로아티아 나라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얼마 전에 피지 섬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카나미로, 그래서 경제법,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요일 날에는 5명 이상의 임플로이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절대로 일요일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을 내리고, 일요일 날 쇼핑센터 문 닫아라, 식당 문 닫아라, 스포츠 경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럽에 여행할 때 잘못하면 일요일 날 굶습니다. 어디에 식당을 특별히 관광객을 위해서 도는가 이걸 알아봐야지. 안 그러면 일요일 날 굶어요. 그런 것이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전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다 테스트하고 시장 조사하는 것이에요. 미래 사람들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종교가 연합했습니다. 정치가 연합했습니다. 유엔이 커졌습니다. 나중에 경제가 연합하였습니다. 경제가 뭐예요? FTA, Free Trade Association,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핑자로 해가지고 우리 미국 같은 나프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경제가 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묶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나라가 도산하면 온 세계가 다 도산해 버려요. 이게 무슨 목적이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온 세상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에요. 부한 나라의 경제를 낮춰 버리고 가난한 나라의 경제를 올려서 평준화 시켜 버리고 이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는 것이에요. 그래야 컨트롤하기 좋아요. 너무 부하면 말을 안 들어요. 가난하면 무조건 굴복하지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평준화시키고 경제를 묶어버린 다음에 다 도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은요, 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융자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절대로 은행은 돈을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은행은 그렇죠? 지금은 은행이 도산하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산다. 20년, 30년 론을 한다. 여러분, 중국에 제가 설명하면서 미국에 가면 집을 살때 캐시 내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 다 융자해서 매달 이렇게 페이먼을 하면서 산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도 지금 그런데요? 중국도 미국 풍요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페이먼으로 그 좋은 집들 사는 거예요. 집들을 막 짓고 집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방식, 자본주의 사회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하면서 20년, 30년 론을 합니다. 그러면 캐피탈을 여러분 처음에 5년, 10년 동안 우리가 캐피탈, 원래 원금을 갚습니까? 이자만 갚습니까? 이자만 갚아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의 페이먼이 한 달에 1,000불, 2,000불, 3,000불이다. 그러면 그 중에 얼마요? 90%는 뭐예요? 전부 다 이자예요. 원금 갚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해요? 되게 통계를 내면 사람들이 집을 산 다음에 10년 안에 이사해요. 왜요? 더 좋은 집으로 가겠다? 직장을 옮겼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되게 10년 안에 이사해 가요. 그러면 집을 팔죠? 팔면 뭘다 받아요? 원금을 몽땅 받아. 왜? 지금까지 10년 안에는 다 뭐만 불었어요? 이자만 불었어요. 은행은 떼돈을 벌게 돼 있어요. 참 똑똑해. 아니, 그거 얼마나 좋은 장사요? 가만히 앉아서 펜대만 돌리면 돈이 슥슥 들어오는데. 그냥 원금은 다 나중에 받아챙기고 계속해서 이자를 받으니 그 이자가 쏟아지니 얼마나 그게 좋냐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느냐 보세요. 15년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Federal Reserve System이, 그거는 미국의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미국의 정부하고는 별개가 단독적입니다. 거기에 중앙은행이 말이죠. 서프라임 융자를 제안했습니다. 왜 그런가? 미국의 돈이 통화량이 넘쳐흘러요. 설명드릴까요? 왜 그런지.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우리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적자, 무역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5천억 달러예요. 5천억 달러를 지금 중국에 빚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빨리 7천억 달러를 경기 부양을 해서 풀어라. 근데 7천억 달러지만은 중국의 무역 적자 빚을 지고 있는 것만 5천억 달러예요. 물론 그걸 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통화를 좀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그 중국의 신흥 백만장자 부자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지금. 너무 여러분 저 백화점이나 시장 가면 메이드 인 뭐예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에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중국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미국에 그냥 놔둬요. 예?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뉴욕의 주식시장에 투자해요. 미국의 부동산 투자해요. 집을 막 사놔요.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미국 은행이나 미국 주식회사에 다 그냥 놓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조금 외국에서 부자가 됐다면 제일 번영하는 국가인 미국에 갖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땅을 사놓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돈이 넘쳐흐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제안하기를 이 돈을 빨리 쓰자. 너희를 돈 벌게 해줄게. 낮은 이자로 중앙은행에서 적은 은행들로 또 돈을 빌려주면 그 적은 은행들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은행들이 다 중간 거래상이에요. 그러면 싼 이자로 주니까 은행에서 잘 됐다 많이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많은 돈을 받은 것을 남들한테 빌려줘야 할 텐데 그거 다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한테도 줘야죠. 신용 있는 자만 주는 건 신용불량자한테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불량자한테는 신용이 있는 사람보다 이자를 두 배로 얹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 돈 버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이제 신용불량자들에게 큰 융자가 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용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죠.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게 문제 생겨 파산이 되니까 집값이 떨어져 버리죠. 수요가 많아서 막 투자하니까 경쟁하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서 이 부동산 거품이 생겼는데 부동산 리얼스테이트 버블이 생겼는데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도산하기 시작하니까 줄도산하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죠. 100만 불짜리가 70만 불 떨어져요. 100만 불짜리가 50만 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 신용자들도 아무리 다 갚아놔야 갚은 것보다 훨씬 밸류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 아이고 나 그러면 안 갚겠습니다 하고 신용자들도 나가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자들도 돈을 안 갚아요. 이건 이 도산과 자기 개인 융자의 파산이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작년도 한 해만 200만 채의 집이 폴클로저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2008년도 얼마나 했겠어요? 이렇게 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어스턴 투자은행이죠. 큰 회사예요. 투자은행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이었습니다. 파산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야 돼요? 정부가 받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에 큰 빚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페니메이 프레디 메이 이게 뭐예요? 융자 회사들이에요. 몰게지 컴퍼니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대학에 가서 학자금 빌릴 때에 빌린 다음에 졸업하면 직장 얻어서 갚죠. 그럴 때 페이먼 어디예요? 프레디 맥이나 아니면 페니 메이 하는 거. 이게 학생들 학비 융자해 주고 집 융자해 주고 전부 다 융자해 주는 회사예요. 이 두 큰 거대한 융자 회사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정부가 그거 놔두면 큰 파괴가 생기니까 그걸 또 정부가 또 받아서 또 운영하게 됐어요. 이게 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쌓여가요. 또 이번엔 리먼 브라더스 큰 증권회사가 파산했어요. 이것 때문에 생긴 그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료는 다 했는데 이거 보통 리먼 브라더스가 쓰러졌다. 이 파급은 말이죠. 사회의 보통 파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AIG 예? 증권회사 또 보험회사 이 큰 회사가 또 파산해버렸어요. 요즘에 말이죠. 이번 주에 워싱턴 뮤추얼은요. 세이빙스 앤 론스도 은행이죠. 그렇죠? 세이빙스 앤 론스. 세이빙스 앤 론스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에요. 그 은행 워싱턴 뮤추얼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정부가 사정사정해서 JP 모건 증권회사가 싼 값에 인수해 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입금한 돈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싼 값에 넘어가 버렸어요. 메릴 린치 같은 것들 큰 증권회사들이 지금 그 문제가 돌출하고 있어요. 또 지금 어제 아침에 보니까 어제 아침에 지금 보고가 났는데 큰 이슈가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와코비아 은행이 곧 무너져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해요. 이런 와코비아 은행은 전국적인 큰 은행이에요. 크게 무너져요. 앞으로 우리가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제 화면 통해서 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재림군들 깨어나야 돼요. 제가 말이죠. 옛날에 Y2K 좀 강조했다가 저 얼마나 욕을 제가 파가지로 먹었는지 몰라요. 강 목사가 우리 뭐 Y2에 온다고 해서 뭐 내가 손해도 보고 무슨 아니 노아처럼 120년 설교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 120년도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거 다 그 욕과 비난과 조롱 경멸 받으면서 어떻게 120년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아직 저는 20년도 설교를 못했어요. 120년까지 좀 참으시라고. 앞으로 120년 주님께서 내게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을 좀 지체하신 다음에 저한테 생명을 주신다면 나 앞으로 120년까지 할 테니까 항상 위기를 얘기하고 항상 깨어날 테니까 Y2K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게 큰 파급은 안 됐지만 그때 정말 도시에서 떠나서 시골 가서 장만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경제 위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 앞으로 크게 부여할 것이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적은 위기 때 우리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일으켜서 주 믿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그 병고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차근차근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한테 여러분들 무슨 또 위기가 왔다 또 위험하다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신용 떨어집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앞으로 더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 생각하는 게 벌써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조금 위기가 오면 아직 안 왔는데 왜 미리부터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 양치는 목덕이 이리가 온다 하는 몇 번 했다가 안 믿으면 진짜 올 땐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리 얘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 얘기하라 했어요. 120년 전도하라. 더 이상 은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한다면 주님께서 홍수를 보내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렇게 파수꾼 노릇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지 죽을 노릇이 에스겔은 말이죠 똥을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똥을 구워서 먹으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파수꾼들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마음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심각해요. 이제는 시장을 이 미국의 마켓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뭐예요? 예? 신뢰도거든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면 투자하자 안 그러면 빼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하고 자기 은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예? 그래서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7조억 달러를 갖다 빨리 국회에서 결정해서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돈을 푸십시오.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 펜션 펀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것들, 그런 이등 것들 미리 땡겨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러면 은퇴한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받으며 소셜 시큐리티 체크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부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 체크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앞으로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고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제가 경제학자들의 그 책들과 제가 기사 읽으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지 제가 무슨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까? 그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체크 없어요. 그걸 다 미리 써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러므로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7천억 달러 그리고 또 모자라는 건 뭐 해야 돼? 돈을 찍어야 돼. 돈을 찍어서 내면 통화량이 불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뭐가 생겨? 인플레이션 생기고 이 값이 이건 이 물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당장 살아야 되니까 당장 죽겠으면 뭘 해요? 빚을 내야죠. 그래 살아야죠. 예? 그러면 나중에 빚쟁이한테 죽을 맛이지. 그게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개인도 그렇지만 당장 죽을 때 빚, 당장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크레딧카드 써야 돼요. 나중에 갚을 때 죽어나지. 이게 정부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경제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연설 한번 하고 나니까 이 주식시장이 200포인트 확 뛰었어요. 근데 또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또 막았어요. 안 된다. 또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주식시장이 또 딱 떨어졌어요. 하루에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용. 사람들이 이 미국 시장을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유럽에 있는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미국에 있는 뉴욕 스톡 마켓 주식시장은 크래시합니다. 경제 공황 때처럼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자가 이를 갈며 울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15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은행들의 돈이 많이 쌓이니까 나중에 이것이 버블이 생기고 빚이 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세계 경제가 파탄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을 모르느냐? 사람들이 다 알면서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중앙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린스팬 중앙은행의 총재를 굉장히 비난해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전 이 뒤에 음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금융계의 철퇴를 막고 있는데 유럽, 미국에 지금 이러니까 미국만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일본, 유럽 은행들이 난리가 났죠 지금. 작년도 한 해만 미국의 200만 가정이 파산 신고를 했어요. 내년 초에 미국에서만 약 100개 이상의 은행들이 파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00개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수백 개가 될지도 몰라요. 은행들이 파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은퇴 자금들이 증발했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통화가 긴축되고. 여러분 중국이 지금 세계의 기름의 거의 40%를 쓰고 있어요. 이게 견디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름값 문제도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실직률이 증가하고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상품들이 팔리지 않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대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미국 정부에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좋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 틀어줘요. 예? 그 부시가 또 어떻게 해요? 좀 조금 나아지고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인기가 갈까요? 맥케인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다 틀어주고 말이에요. 전부 이런 정치적인 작전과 싸움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공황 시에 정부가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빚을 갚아줬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지금 미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옛날 역사를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 경제 공황인 걸 몰라요? 더 어려워진 걸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경제를 갖다 부흥시키려고 해요? 돈을 줘서 돈을 써라. 그래야 돈이 돌 거 아니에요. 돈이 돌아야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한 사람 앞에 뭐 600불씩입니까? 다 택스 리턴 받았어요? 택스 안 낸 사람도 돈을 다 줘 이렇게. 어떤 사람은 1200원, 200불씩, 뭐 300불씩, 200불씩 다 줬죠. 이러면 다 받으셨죠? 택스 리턴 올해.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인들한테 돈을 주어가면서 그러니 그 돈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미국 전 국민에게 얼마나 많겠느냐고.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고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 효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딱 지갑을 틀어주고 안 내놔요. 왜? 이제 앞으로 for the rainy days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니까 나 돈 안 쓴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국은 자꾸 돈 쓰게 해가지고 집 사라, 돈 써라, 크레딧 카드 써라. 요즘에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말이죠. 요즘에 우리 딸한테도 말이죠. 우리 딸 이름으로 말이죠. 크레딧 카드 써라. 우리가 뭐 낮게 줘서 뭐 리밋이 얼마고 높여줄 테니까 크레딧 카드를 써라. 막 변전. 제가 보니까 우리 딸한테도 젊은 그 딸한테도 말이죠. 크레딧 카드를 써라, 만들라라고 하는 그 은행이 한 4~5개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돈을 쓰게 해야 되니까 돈을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니까 빚은 점점 늘어가는 것이죠. 개인 빚이 늘어가고 가족의 빚이 늘어가고 국가의 빚이 늘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가 겪는 당연한 주기예요. 악순환이에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 미국 정부에서 그걸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이 경제가 고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세상의 큰 부자들이 지금까지 경제가 나빠질 때 큰 돈을 벌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회사가 무너진다? 딱 사버려. 싼 값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가지고 큰 값에 팔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무너지는 조그만 구멍가게 사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배로 팔죠. 이러면 개인들이 이렇게 해왔네요. 그렇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큰 부자 원칙은 똑같은 것이죠. 큰 걸 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이 팍 떨어지죠? 그러면 주식이 많이 떨어진 고값으로 주식을 많이 대량 가지고 있다가 기다려요. 그래서 하면 돈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1년, 2년 기다리면 그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배나 세 배로 싹 팔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이 큰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이요. 이건 다 간단한 얘기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수학 계산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큰 부자들이 돈을 잃기 시작했어요. 큰 증권회사들이, 큰 부자들이, 회사들이 막 그냥 넘어가요. 은행들이 넘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세 부한자들아 너희가 울고 통곡할 것이라. 금과 은의 가치가 쓰레기처럼 떨어진다. 이런 성경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제 부자다가 옛날에는 돈이 돈을 번다. 이젠 그렇잖아요. 이젠 막다른 골목에 갔어요. 파산되는 직전에 있다. 그 말입니다.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미국에서 새로 지어진 집만 2,300만 채. 여러분 생각이 돼요? 이거는 그 왜 그렇게 많은 집이 필요하냐고요. 2,300만 채 집을 지었어요. 이거는 왜 지었느냐?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집 살게 해주려고 지었느냐? 그게 아니라 투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사놓고 나중에 몇 년 있으면 되팔면 어떻게 해요? 큰 돈을 이익을 남겨. 그러니까 quick fix. 빨리 투자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도박적인 생각으로 투자하느라고 집을 많이 지었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foreclosure, 파산 신고하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미국이 당면한 경제 위기란 말입니다. 하나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미국의 현재 모든 은행들,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캐피털, 그 자산. 사실 미국은 말이죠. 내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운영하는 자금이 지금 5천만 불이다. 그러면 5천만 불 해당되는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페더럴 그 중앙은행에서 종이 쪽지만 딱 받아가지고 장사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행들이에요. 그 은행에 가면 금괴가 없어요. 이게 현대 은행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다 따지면은 미국에 있는 은행들의 자산이 약 1.1조 달러예요. 1.1 trillion dollars. 이것은 기하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1달러로 100만 불 씌워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한 6개월 걸릴까요? 100만 불을 세려면 아무 자고 먹고 그것만 세도 그렇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이걸 1.1조 달러? 1.1 trillion dollars?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액이에요. 이것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을 자산들, 캐피탈 전부 다 합친 액수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부동산과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를 위해서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융자해 준 액수가 11.5조, 10배. 미국의 은행이 전부 모아서 가지고 있는 자산 캐피탈이 1.1 트리리언 달러인데 크레딧 카드와 부동산을 위해서 융자해 준 액수가 11.1 트리리언 달러, 10배가 넘으니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 11.1조 달러에서 10% 내지 15%만 파산 신고하면 미국에 있는 전체 은행이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은행이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캐피탈보다 융자해 주는 액수가 많은데 거기 사람들이 부도 파산 신청을 해버리니까 은행이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갚아야 돼요? 세금으로 갚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끌어안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만약에 10만 명 커스터머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누가 떠맡아버려야 돼요. 이래서 생기는 것이 오늘날 미국이 당면한 경제 위기입니다. 제가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아마 대부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구나. 그래서 미국의 정부는 정부의 빚은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제가 작년도에 제가 이런 저 설교를 해서 나가서 제가 이 설교를 재림교인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았어요. 그 인터넷이나에서 본 사람들이나 이거 DVD로 나가서 들은 사람, CD로 나가서 들은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설교한 그 설교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은 설교 가운데 하나가 제가 작년도에 설교한 그 르 엔판트 플라자 호텔에 있었던 바티칸에서 온 추기경과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표들과 모여서 회의한 거, 그 설교였습니다. 그건 나왔더니 말이죠. 이거 거짓말이다. 꾸민 건데 말이지. 뭐 이거 가지고 뭐 했다. 뭐 난리였어요. 한국 교회에서 난리라고 제가 욕을 정말 바가지로 먹고 비난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점을 보세요. 시점을. 이런 일이 보세요.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또 천연재해가 올 때 오늘은 천연재해를 말할 시간도 없네. 이런 경제적인 위기와 천연재해가 물어닥치면은 그때 이 사람들은 서민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누구 말에 제일 권위가 생겨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신부를 얘기가 가장 강력해. 이젠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성과 말이 가장 큰 권위를 갖게 돼요. 왜? 위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죽겠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 대표를 모아놓고서 무슨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르 엔판트 플라자 호텔인데, 르 엔판트는 누구냐 하면 그것은 미국의 와싱턴 도시를 설계 계획한 사람이에요. 도시 설계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해서 르 엔판트 플라자 호텔에서 그 회의를 한 것이에요. 뭘 한 것이에요? 종교 제자들 불러놓고 이미 뭐예요? 사상 교육 시킨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난리를 해서 우리를 욕했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추경이 무슨 얘기했어요? 앞으로 미국에 큰 천연재해가 오고 또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몰락이 온다. 그때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뭐예요? 법왕의 안식일이요? 일요일 숭배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예언의 신은 이미 설명해 두었잖아요. 이미 예언의 신은 설명해 두고 있어요. 최근에 말이죠. 최근이 아니고 몇 년 전인데 한나 이 재림교인이 말이죠. 천주교의 비숍. 천주교 교회의 감독이죠. 그냥 신부보다 위죠. 감독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을 갖다 불러다가 천연 치료를 해서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참 감사하다. 자기 있는 서재를 초청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그 천주교의 감독의 서재에 책들이 있는데 엘렌 G. 화이트 예언의 신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감독님 어떻게 재림교회 예언하신 책이 화이프인 저서가 다 이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세를 하면서 얘기가 여보시오 나는 제수잇 이론이요 제수잇 우리는 당신들보다 예언신을 더 많이 연구하고 보니까 어떻게 화이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우리가 할 계획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전부 다 폭로해 놓았는지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럼 이거를 재림교회 이걸 믿고 알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 여러분 예언의 신 믿지 않는 불신운동이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대답 안 하죠. 그러면 아시겠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이걸 사람들이 읽고 또 믿으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도 우리도 놀랍니다. 이 여자가 누군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의도와 사상과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설명해 놓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해가 뜨고 지구리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옛날부터 마음가운데 제 마음껏 주님께서 제 마음껏 그걸 확신을 주셨어요. 미리 떠들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지 이건 사실이요. 제가 미리 얘기하면 욕먹지 아직 안 오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깬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 때가 올 때 그때 사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인 파탄 후에는 일요일 휴업령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파탄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올 단계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왜 그런가? 그런데 한 가지는 미국의 완전한 파멸과 경제적인 파탄은 일요일 휴업령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인 위기는 그것을 우리로 일요일 휴업령으로 인도해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하나님의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접고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부터 미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한 파탄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천연재해가 말할 수 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심판이에요. 예언의 신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없어요. 예언의 신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바로 찰나있고 일촉즉발의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쟁투 589페이지예요. 대쟁투 589페이지에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안식일 지키라고 말하므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이게 뭐예요? Divine favor and temporal prosperity. 그게 뭐예요? 세속적 번영이 뭐예요? 경제적인 부흥이죠. 경제적인 번영이에요. 그 경제적인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예? 일요일 휴업령 전에 뭐가 시작돼요? 경제적인 파탄이 시작돼요. 누구 때문에? 일요일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게 예언의 신의 예언이에요. 예언하시는 예언이에요. 그걸 그런 예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경제적인 큰 연합이 생겨났어요. 화이트분이 옛날에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았길래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책 228페이지에 또한 무정부주의는 모든 법, 즉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까지도 폐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다. 부와 권력의 집중, 다수를 희생시키고 소수가 부하여지려는 거대한 연합, 이에 맞서는 빈민계층의 이익과 요구를 옹호하는 집회와 결사들, 불안과 소동, 그리고 유혈의 정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같은 가르침의 세계적인 조류, 이런 모든 것들은 프랑스를 진동시킨 것과 같은 투쟁으로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요? 몇몇 소수 부자들이 큰 기업으로 연합하고 멀지할 것을 그렇게 예언했어요. 마리아법인 기별 2권 142페이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저들에게 현혹시키는 세력으로,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Blinding force,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임하는 그런 세력으로 임할 장래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굉장한 거대한 독점 사업체들이 형성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을 원수의 우리에 가두어 놓을 조합 단위로 결속할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사업 계통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큰 기업들의 merge. 그렇죠? 독점 기업들. 그래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멀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죠. 이윤을 증대시키는 거. 두 번째,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 그 두 가지 이유 아니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182페이지죠. In the world, gigantic monopolies will be formed. 이 세상에 거대한 독점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신의 예언이에요. 지금 벌써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무역 협정들 보세요. 예? 그래서 세계들이 무역 협정을 다 합치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한 나라가 쓰러지면 온 나라가 넘어져요. 지금 미국이 쓰러지니까 온 나라가 쓰러져요,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난리요, 영국도 난리고, 독일도 난리고, 지금 난리요, 한국도 난리고, 일본도 난리고, 중국도 난리요. 왜 그래요? 투자를 미국에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들이 경제가 약해져요. 아니, 약한 나라들이 좀 올라가서 평준화 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세계 연합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월말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싼 상품을 많이 들여다가 팔기 시작해서 아주 인기가 됐어요. K마트가 망해버렸어요. 팔게 또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월마트가 미국 시장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세계에서도 많이 진출하고. 그런데 네? 이렇게 할 때 왜 그런가? 싸게 똑같은 물건을 싸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다 팔아버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과 예? 생산품들이 감당을 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싼 노동력까지 감당을 해요?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줄줄이 도살. 공장의 문을 닫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좋지만은 공장들에게는 큰 타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미의 중미의 조그만 몇몇 나라들과 특별히 중국이 이 세상에 생산품들을 만드는 일을 독식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19절. 이것은 큰 소리 외침이 있는 장이죠. 넷째 천사의 그 말씀이 있는 장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구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하루아침에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세력이에요. 그중에 바벨론 어미 바티칸 세력인데 그 바티칸과 함께 협력해서 일한 누구도 상고들, 무역상들, 큰 기업들 일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망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도법 6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처럼 인색하게 투자되는 자금과 이기심으로 아껴둔 바로 그 자금은 잠시 후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는 모든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던져버려요. 왜 가치가 없어지니까? 또 보세요. 영원한 장면의 실제가 인간의 지각에 떠오를 때 돈은 갑자기 가치가 하락될 것이다. 갑자기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이 예언신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 갑자기 이거 하락될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는 내년 초에 파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초한 화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 얘기입니다. 내년 초에 미국 경제가 이제 파산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우리가 언제 몇 시 그건 우리가 예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 징조를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음녀에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붉은 짐승의 머리가 일곱 개예요. 이거 일곱 머리 일곱 개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랬죠. 이건 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세계 UN 여덟 번째 다시 교황이 또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 우리 대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뭐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 그걸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미국의 머리가 내려가고 이제 누가 올라올 때예요? 세계 UN이 올라오는 시간이에요. 그 UN은 성경에 말하기로 어떻게 그들이 열불 세력인데 어떻게 해요? 교황과 함께 잠시 동안 권력을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올라와요? 완전히 교황의 세력이 완전히 부활돼 버려요. 여러분 예언신 뭐라고 말해요? 교황의 세력이 완전히 부활될 때가 언제다? 일요일 휴업령이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은 교황의 죽게 됐던 상처가 완전히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장통을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열불을 갖다가 아 유럽의 유럽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그 내용은 같은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앞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 신문들은 말합니다. 유럽 신문들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의 달러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지금부터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이 경제 중심이 아니에요. 유럽, 연합, 아시아. 그게 경제 중심의 주축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일곱 왕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렇게 이게 세력이 넘어갈 것을 말하는데 이젠 다른 세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적인 완전한 파트는 1월 휴업령 이후에 옵니다. 왜요? 전도법 235페이지를 말씀했어요. 전도법 235페이지에 우리는 지금 급속한 속도로 이 기간에 접근하여 가고 있다. 개신 교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반대하여 온 거짓 종교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세속적인 권세와 연합할 때 교회와 정부의 연합된 권세로 법왕이 제정한 안식일이 강요될 것이다. 오직 국가적 멸망을 초래할 국가적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1월 휴업령은 미국을 국가적으로 배도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미국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파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려뽑은 기별 2권 373페이지에 말씀하기를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탄의 정책을 시행하며 저들 스스로 죄악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의 때 바로 그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이다. 국가적인 배도는 국가적인 패망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일요일 휴업령이 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폭삭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정치적인 폭발이 준비되고 있죠. 정치적인 폭발, 좀 예를 들어봅시다. 교육책 179페이지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결국은 붕괴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 중에 명백히 예언되어 있다. 쭉 설명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떻게 해요?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데페르시아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단계를 설명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에스겔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엎드러뜨릴 것이라. 한 세력이 넘어가고 다음 세력이 올라오고 또 넘어가고 다음 세력이 올라오고 또 넘어가고 계시록 17장의 예언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지금도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예언의 앞을 내다보게 하는 주님의 그 지혜와 그 예언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벗겨진 왕관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순으로 계속 넘어갔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 어귀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현대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이다. 통치자나 정치가들, 책임과 권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모든 계급의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은 국가들 사이에 긴장되고 불안한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요소를 점유하고 있는 고조된 긴장감을 보고 거기에 무슨 결정적 대사건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 즉 세상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을 인식한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 세상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 지금 이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징조가 분명치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이 시작된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이 미국이 폴란드에 다시 말해서 러시아 바로 코 밑에 갖다가 몰렸어요. 미사일 기지를 딱 갖다 놨어요. 그래 러시아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그 조지아죠, 그루지아. 그저 흑해 바로 옆에 있는 그저 터키 바로 위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조지아, 그 그루지아. 원래 소련 연방이었죠. 거기 가서 그냥 얼마 전에 탱크로 그냥 들어가서 진격해 버렸죠. 미국이 나가라 안 된다. 그래서 흑해 지금 미국 함대가 이 지중해를 통해서 통과되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미국 함대를 흑해 그 옆에 딱 갖다 놨어요. 거기에 지금 그 러시아 함대가 있고 미국 함대 같이 대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보세요. 바람 붙잡는 게 제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법원이 수프림 코트가 갑자기 자유주의적인 판단을 딱 내려줘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게 뭐 마지막이 아직 덜 된 모양이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아요. 또 유럽 연합이 다 됐는데 얼마 전에 아일랜드가 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연합에 좀 문제가 생겨서 좀 스톱을 좀 서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 조그만 그 아일랜드 그 섬 국가가 말하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빨리빨리 진행되는 마지막 사건을 주님께서 조금 지체시키고 바람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르치고 경각심 갖는 것이 재림교의 기별이에요. 그럼 재림교는 이렇게 안 해. 예. 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핵폭탄 제작에 박차를 가해요. 이거 얼마 전에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제발 우리가 이란 가서 폭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좀 우리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부시 대통령이 너 안 된다. 붙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곧 가서 이란을 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테러주의자들은 미국의 도시들을 폭파하겠다고 그 시기를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참 놀라운 시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재림교인들은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DVD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타입을 통해서 듣는 분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때 무엇을 할 때인가? 우리 재림교인들은 현재 주의 말씀과 영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대도시에서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직장이나 사업들에 의지해서 먹고 사는 일을 그만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회사나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건 괜찮을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그건 좀 제가 좀 지나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제게는 뭐냐면 회사들이나 세상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의지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묶여 있는 사람들은 당장 그만두고 시골로 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땅에서 먹을 음식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때입니다. 이렇게 준 말씀을 듣고 무시한 자들은 앞으로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신 일 다 했어요. 100년 전부터 말씀해놓고 120년 동안 말씀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바람을 붙잡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지만 이제 나중에 위기 앞으로 닥칠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주님은 합리적으로 일하는 분이요. 갑자기 기적을 베풀어서 당장 데려올려가고 뭐 떡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적을 보고 엘리야 하나님이시여 떡을 주십시오. 까마귀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에 있으면서 당하면 모르지만은 주의 말씀과 영의 말씀을 부인하고 어기고 무시하면서 자기 살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살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도시에 붙어 있는 자들은 이제 곧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도시를 떠나는 일이 이기적인 일이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고 전도 안 한다고 하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 성장을 먼저 신경을 쓰며 신자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주던 교회 지도자들은 앞으로 큰 심판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이프의 자서전 409페이지에 읽으면 도시 밖으로 바깥으로 나가라, 도시 밖으로 나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별이다. 지진이 올 것이며 홍수가 엄습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 우리의 원수가 대접받고 있으며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망각되는 사악한 도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명확한 영적 식별력을 갖기를 원하신다. 교회 증언 5권 464페이지에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초기에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왕권의 안치기를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대도시를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를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이미 지금 우리가 시골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일을 겪었을 때 더 우리가 피난할 그럴 장소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여기서 값비싼 주택들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하늘까지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천연재해 문제를 보십시오. 1930년대의 경제공황은 앞으로 오는 공황에 비하면 유치원이 될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에만 국한했죠. 세계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공황 때 시골에 살며 농사하는 사람들은 공황이 왔다가 지나갔는지 잘 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곧 다가올 경제적 위기를 감지하며 영적인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전 많은 그저 보고 저 이번에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이 집을 팔고 주의 사업에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을 팔고서 시골에 가서 좋은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땅을, 중국에서는 땅은 완전히 살 수 없으니까 30년, 40년 그 임대를 하고 농사 짓기 시작하고 나머지 차액들은 주의 사업에 다 바쳐버리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진짜 놀라운 그런 헌신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를 마지막에 저를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던 그 사람이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농업부 직원으로 우리 지부에 이제 고용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지부 가운데 8개 부처가 있어요. 우리 지부 가운데. 거기에서 농업부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가? 우리 직원들이 그걸 연구하고 그렇게 농사짓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전도하고 문서 전도하고 방송 녹화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7개 학교를 운영하고, 예? 그렇게 일을 할 때 그때 또 요양수를 하고 일을 할 때 농사에만 관심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직원이 저를 운전해서 차를 가지고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세계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큰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래요. 이 사람이 공부한 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겸손하게 지금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이러면 안 되게 이게 아니더래요. 보니까 이게 버블이지, 거품이다. 그래서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돈을 은행에 놔둘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아, 그게 아니다. 위기가 올 때도 쓸 수 있는 금을 사자. 그래서 금 두꺼비 있죠? 두꺼비에서 만든 그 큰 조각, 금 두꺼비 5개 샀대요. 그 5개 산 게 그 5개가 요즘에 팔았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냐면 미국 달러로 3만 5천 불. 미국 달러로 3만 5천 불이면 중국에서는 꽤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 금 두꺼비 5개 갖다 전부 다 사업에 바쳐버렸어요. 이거 착 찍어서 나눠주십시오. 나 이제 돈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사업이 일취월장하죠. 수많은 착들이 인쇄돼서 나가고.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돈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식량이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식량 문제가 심각하고 마시는 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간증하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대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경제 위기를 보는 재림교인들의 안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위기를 통각해 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우리 이마에 주시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주여, 저희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의를 저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과 영감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길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큰 먹구름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천연재해 위기를 보고 세상의 전쟁의 불길의 예감을 보고 온 세상이 참으로 동요하고 이제는 어떤 큰 사건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생애와 우리 가족들을 주 앞에 바칩니다. 주님께서만이 저희를 보호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날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많은 주의 말씀을 아는 백성을 깨워주시고 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참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되고 인도되는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